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교회가 붙들고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교회의 표호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표어의 그 기반이 되는 말씀이 바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셨는데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도록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사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이 다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살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는 더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그런 삶인데 우리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새로 세워진, 새로 시작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그 교회로 보내면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표현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도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은 뭐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다시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3장의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편지의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망.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걸 잘 아시죠? 세 가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근간을 이루고 그 같은 세 가지의 소중한 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3장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주 분명하게 더 할 수 없고 뺄 수도 없이 정의를 내리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요한 1서 4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초에 모든 창조 세계는 참으로 온전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부패함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지시고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일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 사람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교회도 또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기에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들 우리가 보시면 찬송가들 그 주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배경으로 작사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부르는 결심 찬송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결심 찬송도 그 주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겠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면은 그거 좀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온전하고 가장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시는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셨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디모데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는 God's co-worker라고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이 손수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이 디모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디모데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보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시각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요즘에 어떤 때 가끔 이제 어떤 그런 방송 매체를 보면 뭐 신기한 걸 봤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와서 어떤 간증기로 가는 거를 좀 우연찮게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막 천국 간증이다. 요즘에도 또 그런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얘기하는 그 뭐 자기가 거기 갔는데 그냥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고. 왜 이상하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낌이 갑자기 옛날 세상이 났습니다. 누군가 너 목사님한테 혼나고 아이를 붙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서운 목사가 돼버렸는데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바울이 부족할 때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를 알면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필요를 보도록 보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니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바로 세워가는 믿음에서 세워가도록 하는 일이 더 중대했기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보낸 거는요, 그 교회가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에게 어떤 호의를 굉장히 많이 베풀고 관심을 많이 줄 정도의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해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워낙 특별하게 우리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또 좀 가서 더 특별하게 관심 가져줘야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더욱더 분명히 나오는 그런 사실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바울 일행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전한 복음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들이 늘어갔어요. 점점 소위 얘기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이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 같은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세상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바울이 배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공로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의 수위를 높여주시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사랑의 수위를 확 낮추시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법은 우리들에게 매우 낯설어요.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러한 것을 세상에서 배워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일방적인 사랑은 너무도 신기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선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준다는 것이죠. 받은 만큼 주는 일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호의를 지니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정도에 따른 것이라든지 우리가 선호하는 어떤 인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재주가 있다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해서 나의 호의와 나의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였던 그 사람에게 줬던 호의나 사랑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베풀지 않게 될까요? 나 그것 때문에 호의를 베풀고 사랑과 관심이 있었는데 없으면 뭐 아마 그러겠지 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에게서 그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없어진다면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없네 너한테 이제는 더 이상 별별일 없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에 달린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알게 되고 이것을 배워가야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이것을 배워가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인데요. Love Beyond Reason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을 써놨어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도록 하지 못한다. 우리가 더 성취를 한다고, 더 아름다워진다고, 더 인정받게 되었다고, 더 순종하고 더 영적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시는 게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허물이 많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따라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치를 넘어서시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제가 좀 더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그럴까? 그럼 이런 말씀 뭐지 하고 좀 더 좀 생각에 좀 도전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내 것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을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더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와의 더 긴밀하게 사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습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주어졌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삶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보다 더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요? 그보다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사랑이 조금 더하고 거기서 더 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부분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기 전에는 알지 못한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깨달아야 되고 더 경험돼야 합니다. 더 누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더 알고 체험하고 베풀 수 있는 변화되어가는 삶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의 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기보다 이미 받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맨날 하나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도 줬다가 뺏고 못하면은 야단만 치고 잘하면은 그만큼 잘했으니 다음엔 더 잘해 하시는 어떤 세상에서 봤던 어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없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닮아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서로 간에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조건으로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한다는 세상의 그 같은 등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공식을 갖고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람 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목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이란 말을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 처음 정말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보는 이 3장만 해도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또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다고 하고 6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은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닮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게 된 믿음이에요. 세상에 필요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쏟아 부은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8절에 이런 고백까지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주님 안에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그들의 믿음과 같이 견주는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는 사랑의 표현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 그러니까 믿음이 채워지는 것,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가 있었어요. 믿음을 세우기 위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예수를 믿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향해 예수의 나라를 위해 진지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 다 쓸데없다고 회유합니다. 다 쓸모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해 줍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랑과 믿음과의 관계가 너무도 소중하게 엮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사랑과 믿음 관계는요,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랑과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예, 혼합된 그런 생각으로 사랑도 생각하고 믿음도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기독교계의 많은 혼란 중에 하나가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바른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믿음으로 Faith Movement라는 게 있어요. 이 미국 교회에도 보면은요. 미국 교회들이 faith movement를 해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믿는 대로 스스로를 마치 최면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응답해 주셔서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약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faith 교회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가 보는 이 믿음의 성격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교회는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런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 아니냐고, 내 편하게 해주는 게 사랑 아니냐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버젓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아야 사랑 아니냐?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믿음 아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성령의 감동에서 멀어진, 그렇게 타협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그런 일을 선동하죠. 사랑은 바르게 믿음이 성장하길 위해 인내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믿음 때문에, 온전한 믿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주 헌신적인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간절히 빌고 있다. 밤낮으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훨씬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같이 우리가 시간을 갖는 것, 같이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서로서로 그냥 우리가 좀 잘 지내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거, 그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기에 잊지 않았어요.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반드시 보충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믿음을 부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향해 사는 삶, 주를 의지하고 사는 삶,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함께 주님과 진행하는 그 삶,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단은 깨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메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에 가는 대로 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속에 가장 극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로 믿음이 세워져가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또한 서로서로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믿음을 격려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 보시면 11절부터 보세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간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이어지는 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믿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굳세게 하셔서 믿음,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소망이죠. 다시 오시는 소망.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길 빕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온 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이 바르게 지켜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믿음이 그럼 바른 믿음일까요? 그걸 우리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믿지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또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를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있다는 걸 믿느냐 하고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런 기준과 원리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seeking 한다 그러죠. 아주 절실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실히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을 예배 주시고 칭찬을 내려 주시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시는 상이 있음을 기뻐하고 주를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러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런 영광과 그런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권면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 서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세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이 결심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으면서 프레드릭 레이만이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을 보면 독일에서 이분은 태어났는데요. 4살 때 미국 아이오와주로 이민을 왔어요. 11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신학부를 거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평생을요 대부분 아이오와주의 이 농촌, 여기 많이 이제 농지 지역이죠. 근데 그 농촌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어려우면 겸직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느 날 치즈 공장에서 오전에 일을 마치고 싸간 점심을 열었는데 점심 부터를 여니까 그 안에 자기 아내가 정성껏 시 한 구절을 써놨더래요. 그 내용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입니다. 잉크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을까? 그걸 시를 쓴 거예요, 내가. 그걸 본 레만 목사님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조그만 몽당 연필 하나를 주셔서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에 곡을 붙여 완성된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찬송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또한 그것을 베풀어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주님 가족들 서로서로를 통해 그 돌봄과 사랑이 있게 하셨어요.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